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 보수를 완비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했는데 계획대로 된다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약 200여년 만에 하나의 공동체로 예루살렘에 모여 온전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단 이후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히스기야의 초청을 무시하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사람들이 그 초청에 반응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할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유월절 예배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된 절기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약 200여년 만에 드려진 예루살렘 공동체의 예배는 그 긴 공백이 무색할 만큼 성대한 축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가 성대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과 함께 우리의 예배가 왜 그들처럼 축제를 꿈꾸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흥의 현상을 바라보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3절은 그 모임이 매우 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 모임의 크기가 그들의 예배를 축제로 만든 비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짜 비결은 14절에 숨어 있어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자, 이 14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무리가 일어나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죠. 자,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난 이유는 예루살렘을 청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향단과 제단,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 각 처에서 모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을 성결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예배에 나온 회중들의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에 대한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배가 축제로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에게 필요한 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마음에 성결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좋아지면 좀 더 깨끗해지고 싶어하고 좀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랑하면 상대방의 취향과 기준이 나의 취향과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움에 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이 성결이고 정결함, 즉 영적 청결함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해지고 싶은 성결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났죠. 이전에 적당히 넘겼던 향단과 제단, 우상들이 왠지 모르게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둘 수 없기에 그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은 그들 가운데 성결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을 일어나게 한 그 성결 운동,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갈망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유다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예루살렘 공동체의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채워졌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의 취향과 기준을 바꿨다는 것이죠.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던 이들의 눈이 떠지고 그것을 제거하고자 가진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심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훈련을 받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어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맞추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온전한 축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었던 다른 비결도 들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잘 준비되던 그 예배에 위기가 닥치게 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규례를 어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모임에 가려고 세팅을 다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모임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군가 그 옷에 뭔가를 엎질러 버린 것입니다. 준비했던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린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불안 요소이기는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유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는 사실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던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은 힘이 빠지고 화가 나는 상황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그 위기가 해결된 방법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로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자, 북이스라엘의 실수로 예배가 훼손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매우 감동적이죠. 어떤 부분이 제일 감동적인가? 저는 이 부분이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실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구절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찬물을 끼얹은 사람들, 다된 밥에 재를 뿌린 사람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원칙대로 보면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내쫓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왕의 신분인 히스기야가 스스로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남유다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결시켜 준 것이죠. 용서하옵소서.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해 중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냥 중보자가 된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들을 끌어안은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의 근거에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백성을 품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예배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그들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좋은 예배자는 하나님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아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이시죠. 그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이토록 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 중보자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당을 채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공동체의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두 가지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바로 그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굳이 이런 비결을 알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일어난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큰 즐거움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즐거움이 만들어낸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말로 부족해서 큰 소리가 나는 악기가 동원되기도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셨던 일들이 회자되면서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주인공이 더 이상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하는 악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납니다.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예배를 더 많이 원하게 된 것이죠. 왜요? 그들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가치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더 이상은 생업이나 학업이 아니라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성결운동을 할 때 너무나 많은 향단과 제단, 우상들이 예루살렘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예배의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공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줄 우상을 찾고 제단과 향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되어진 가치관, 왜곡되어진 가치관이 바로 잡히게 된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가져야 할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까? 그것은 예배자로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자로서 사는 것이 그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의 가치가 회복되자 공동체의 회복과 헌신이 쏟아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기꺼이 바칩니다. 이에 질세라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바치죠. 레위인들은 방금 전까지 7일 동안 그 수고로운 절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절기를 받아들이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더 이상은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된 공동체의 기쁨은 더 확산되죠. 나그네들에게 퍼져갑니다. 전설이 됩니다. 공동체에 넘쳐나는 축복의 말들이 하나님의 처소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죠.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우리가 정말로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정말로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하는 참된 기쁨은 오직 예배 안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좀 복잡해진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의 제목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더 풍성한 예배, 더 온전한 예배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고 풍성한 예배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우리를 채우고 나아가 세상을 채울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병든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진정한 백신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도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드리워진 한숨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줄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